6월이었는데, 확실히 계절 계절마다의 특징이 있죠. 계절의 여왕 하니까 뭐 5월 이렇게 하고, 또 5월이 되어지니까 장미도 이렇게 피는데, 우리 여기 올림픽공원에 보면은 장미공원도 있잖아요. 참 사방에서 피는 이 꽃들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6월이 되어지니까 우리 6월은 우리 젊은이들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5월, 6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아, 참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멋있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뭐 옷을 입어도 확실히 아, 젊은이들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분위기가 참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의 육신적인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지요. 신학 가운데 보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은 성경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좀 체계적으로, 실은 조직이다라는 표현이, 실은 이제 어떤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학문 분야가 되어지는데, 보통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하지요. 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 청년 뭐 헌신예배를 놓고서 아마 나의 신앙관, 교회관에 대해서, 나의 이 전도 운동에 관해서, 나의 후대 이 렘넌트 운동에 관해서 아마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별로 생각 안 하십니까? 다들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실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실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간론, 우리 사람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니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아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독론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그길 대신 그리스도 누구신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실은 구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구원론이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의 모습은 옛 모습과 달라요. 예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달라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전부 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 교회론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떤 때가 옵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와요. 종말론. 이 부분을 실은 쭉 배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초와 기본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색깔,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인데,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영적인 이 상태도, 영적인 이 신앙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돌이켜 봐야 되죠. 아,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것을 넘어서 과연 우리가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정말로 우리가 이때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조직 신학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실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이지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멋을 내고 아무리 뜯어 고치고 아무리 뭐 좀 더 크니 장래 해도 나중에 죽으면 전부 다 흙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리 저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죽어서 흙 한 줌이 되어지고요. 실은 거렁뱅이로 살아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죽어서는 흙 한 줌밖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무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가운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꼭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란 비유를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불순종한 거지만은 그 근본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완전 죄인의 모습이 되어진 거 있죠. 아니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에게 매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누구는 금서주고 누구는 흙수저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놓쳐버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살아갔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니 없니 하면서 살아가고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으냐 못 나으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고요. 지구상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게 꼭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책 같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6장 되어지니까 네피림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서 그들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이 다시 또다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무지개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이 되니까 또다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 필요 없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에 400년 동안에 또다시 이 언약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주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역사가 놀랍잖아요. 10가지 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 정도 체험했으면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살다가 야 진짜 죽을 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승승장구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모든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서 기쁨에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눈 바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망합니다. 야 우리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모세와 이 소수의 복음 언약 붙잡은 이 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지잖아요. 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저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수장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놓고서 불과 며칠 안 걸렸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열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자 알아보고 와라. 그런데 이 세상이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민주주의잖아요. 가서 열 명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무나도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맞는데 그들 거기 안에 사람 사는 사람들도 거대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단 두 명 여호수아 칼렙이 고백하잖아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이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라 열 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또다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게 하잖아요. 계속 재앙이요. 반복되는 재앙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족속을 놔둬도 뭘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지라. 13명의 사사가 지날 때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요. 또다시 평안해지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또다시 재앙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았지요. 그렇게 13번의 사사가 지나가고 나서 일어난 14번째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는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과 다윗이 섰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거 있죠. 또다시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가 했더니 또다시 하나님 떠나고 로마에 속국되어지는 거 있죠. 또다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붙잡나 했더니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면서 지구상의 역사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어렵고 너무 정신적으로 어렵고 할 때는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는데 이제는 좀 복음 좀 알고 예배 드리고 찬양 좀 하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다이어트도 좀 하고, 야, 이제는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야, 이제는 내가 또 취업도 잘해야 되니까 좀 준비도 잘하고. 너무 힘들을 때에는 진짜 내가 이 상태로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숨 좀 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제는 좀 운동도 해가지고 좀 몸매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 잡다 보니까 아, 오늘은 예배를 못 가겠네. 아, 또 가족 안에 무슨 모임이 있답니까? 아, 오늘은 또 예배를 못 가겠네. 전에는 진짜 죽을까 살까 해가지고 이 예배를 안 놓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지낼만 하니까 이제 괜찮아지니까 아이고 뭐 매주 이렇게 드리는 예배 오늘은 좀 못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진짜 하루라도 말씀 안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아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신 겁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상관없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 그 인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계속 청문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아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터니까 먼지가 나와요. 아니 터는데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뭐 아무리 보니까 아 참 이분은 너무 참 괜찮다 너무 깨끗하다 이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걸려요. 아 어떻게 아니 참 우리 하여튼간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받고 성공하실 분들인데 미리미리 준비 잘 해놓으세요. 미리미리 큰 그림을 가지시고 큰 그릇으로 준비를 하세요. 아니 본인이 몰랐겠지요. 아니 뭐 하여튼간 뭐 그 도지사 되고 할 때까지는 그런 검증이 필요 없으니까 몰랐겠지. 총리 되려고 하니까 이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중요한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아주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검증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질그릇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주신 겁니다. 어떤 보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배지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어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 보내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저 애굽의 사탄의 종노릇 노예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참된 해방을 줄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구원자 약속해 주신 거 있죠. 그가 와서 우리를 저 사탄의 손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이죠. 어떻게 성취시키셨습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원죄, 자범죄, 그 근원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 악한 영, 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주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증인되어지는 그 삶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미 이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이 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8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이 보배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너무 힘듭니까? 쌓이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반복되는 재앙의 그 근본, 근원은 이미 다 해결되어졌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는 것 같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 같아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이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쌓이는 것 같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꾸 버림받는 것 같고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배,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죠. 자,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은 겁니다. 이렇게 귀한 보배를 우리가 이제 부족하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모습에 담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누려야 될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가운데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이미 받았는데 이것을 보배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보배가 보배인 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죠. 모르면은 계속 속는 거예요. 쌓이고요, 낙심하고요, 버림받고 망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 보배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어느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지요. 뭐 지금이야 뭐 산업화가 되어졌지만 옛날에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이 부자들은 땅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도 없어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화랑이가 부자야.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부자인 화랑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몸은 있는데 내 땅이 없다. 당신 땅 중에서 일부 조금만 주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많은 이 수확을 거두어서 절반은 당신들이고 절반은 내가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 화랑이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아요.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그쵸?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저 화랑이가 이제 땅을 주면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뭐 보니까 이미 좋은 땅들은 뭐 이미 다 종들이 하고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이 다 빌려갖고 보니까 이 보니까 저 변두리에 별 쓸모 없는 그동안 농사도 안 지었던 풀만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돌만 많이 있는 이런 밭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이 이 땅이 원래 좋은 땅인데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동안 좀 그 안 썼으니까 당신이 좀 경작하면은 아마 잘 될 거다. 이러면서 화랑이가 준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래도 안 그러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데 고맙잖아요. 이제는 이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초를 다 뽑아내고 밭을 갈다 보니까 돌멩이들도 참 많아요. 돌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뭐 밭을 갈다 보니까 뭐 하루 만에 끝납니까? 하루 이틀 3일 갈고 있는데 이 갈다 보니까 계속 돌이 계속 나오네. 가다 보니까 또다시 걸려요. 뭐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돌멩인가 하고서 보니까 이게 돌멩이가 아니에요. 뭐지? 이 보는 겁니다. 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게 질그릇 같은 이 뭐가 이 항아리에 이 뭐가 있는데 이 덮여 있는데 이 판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계속 침략을 당한 겁니다. 저 남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 온 사방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계속 침략을 받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 모습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어떻게 이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요즘처럼 무슨 해외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송금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재물들을 얻게 되었으면 이 재물을 이 작고 가벼운 그러나 값비싼 보화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필요한 이 값비싼 보화만 가지고 이동하면 돼요. 근데 아주 부자 같은 경우는 이 보화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부는 가지고 가고 일부는 자기만 아는 이 곳에다가 파가지고 묻어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집도 황폐하게 되어지고 모든 논밭도 밭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화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집도 수리하고 다시 농사지을 것들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종들도 부리고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갔다가 그게 뭐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 전쟁 중에 죽거나 하게 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이게 값비싼 보화하고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 밭은 그냥 버려져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당시에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느냐? 밭에서 숨겨진 이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는 누구 거예요? 밭의 주인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화가 있는데 야 보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산삼을 주어야지 뭐 신잡았다 이렇게 하지 신받다 이러지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이제 그날 저녁이 되어지니까 화랑이한테 간 거예요. 아 내가 당신이 이제 보니까 안 쓰던 이 밭을 줬는데 내 이 밭을 갈다 보니까 이 밭이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이랬는데 내 갈다 보니까 이 밭이 참 마음에 든다. 저기 보니까 저 변두리 있고 하긴 한데 야 내가 이 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밭을 꼭 사고 싶다. 이 밭이 얼마쯤 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밭 하나도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농사짓는 주제에 무슨 밭을 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랑이는 그냥 되는 대로 부르는 거지요. 에이 못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이 농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팔아보는데 얼마 안 돼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말고는 다 파는 겁니다. 집에 있는 가구 막 다 파는데 TV, 냉장고 뭐 하여튼간 다 파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일단 다 파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 파느냐? 야, 어쩔 수 없어요. 이 보니까 이 허름한 이 집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집까지도 파는 겁니다. 어디서 자요? 당장 잘 데도 없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그래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가지고 겨우 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당신이 말한 돈을 여기 가져왔으니 이 밭을 내게 팔아라. 내가 이 밭이 너무 좋다. 이 화랑이는 일단 불러봤는데 돈을 들고 와거든요. 그러면은 뭐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뭐 나야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이 농부가 당장 그날 잘 집이 없어요. 슬퍼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슬퍼요. 다 팔아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뭘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슬퍼요. 일단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만 마셔도 한 일주일은 버티거든. 충분히.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요. 왜냐? 일단 다음날만 되라. 기다리는 거예요. 저 들판에 누워서 자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저 보화를 살 만한 전당포도 이제 문을 다 열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밭에 가는 거죠. 밭에 가서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가다가 어이쿠, 어이 뭐가 걸렸네? 이러는 거예요. 뭐가 걸렸지?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듣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돌이 있나?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지? 파봐야 되겠네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뭐 저 뭐야 뭐 돌 하나 뭐 있나 본데 뭐 이러면서. 근데 팠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미 알고 있죠, 농부는. 거긴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잖아요. 어이, 여기 보화가 있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화는 누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그 보화는 이제 화랑이가 뺏어갈 수 없어요. 집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당장 먹을 옷, 음식도 없지만, 그 보화는 누구 거예요? 농부 거라. 그 농부가 슬퍼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슬퍼요. 이 세상 바라보고서 낙심됩니까? 힘들어요. 이 세상 바라보니까 나는 꼭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망한 것 같아요. 낙심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이 법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법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슬퍼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낙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 그게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성적이 좀 안 나왔습니까? 상관없어요. 기뻐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좀 가진 게 좀 없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남들은 다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잘 안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을? 보배를 담았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요. 21장 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잎사귀를 깔아놓고서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는 이 나귀, 어린 나귀 새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환영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언제 이런 성경 동화를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이 어린 나귀 새끼.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누가 내 등에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겉옷을 벗어두고 종려나무까지를 깔고 나를 향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을 맞아주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이런 성경 동화를 읽었었는데 너무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모습은 나귀 새끼 같은데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타시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서 허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맞아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한 이 말씀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님 생각하면 대단하지요.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 선지자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흑암 가운데서 매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것 같다라고 했어요. 가장 축복된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말하지 말라 이럽니다. 에이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러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속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저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름도 없는,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그런 무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보배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보배를 먼저 가지고 담아야 되겠지만, 이 보배를 가진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체성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옛 모습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향기 어떻습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향기가 방 안에 싹 퍼지지요. 그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게 되어지지요. 향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상한 냄새도 퍼집니다. 어때요? 이상한 냄새. 보면은 아주 이 조그만 오물 하나가 있는데 온 그 방 안을 다 냄새가 나게 하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악한 악취가 나는 냄새를 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향기를 뿜는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데, 직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향기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보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누구를 통해 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그 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삶을 누려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6월 18일 대학청년부 헌신예배 있죠. 온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도록 우리가 이제 도전해보세요. 6월 18일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내일부터입니다. 6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전도 캠프 있죠.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25일부터 7월 8일까지지요. 카렌 선교 캠프 진행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귀한 이 전도자의 삶. 그리고 8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대회가 있고요. 7월 25일부터 28일이지요.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지요. WRC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본이 되어지고 이 렘넌트 운동을 함께 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WRC 지금 1차 등록은 이제 내일 모레면은 1차 등록이 마감되어지지요. 혹시나 아직까지 갈등하다가 등록 못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담은 이 그리스도의 보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에게 이 귀한 보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보배의 이 가치를 알고 정말로 이 보배를 담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전도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삶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 청년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정체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